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8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인교회를 섬기기 전에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3대 종파의 성직자 세 분, 스님,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세 종파의 성직자들이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때부터 종교 화합 차원에서 이 세 성직자들이 같은 방을 한 방을 쓰게 했습니다. 참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40km의 거리를 군장을 메고 행군했을 때의 일입니다. 무더운 대구 영천의 날씨가 참 버거웠습니다. 군장도 참 무거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막 거의 기어가고 있는데 같은 방을 쓰는 그 한 스님은 몸도 좋고 날렵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소위 날아가는 겁니다. 나비처럼 사뿐사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님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스님 좀 도와주세요. 제 군장을 좀 들어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지고 가세요. 스님의 위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크게 웃었습니다. 교우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단지 십자가이겠습니까? 힘들고 지친 일들이 십자가이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십자가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우님들은 오늘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고 계십니까?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의해서 이 사람의 프로필을 종합해 보자면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그리고 꽤 엄청난 부자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참 부럽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것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신앙심도 참 좋습니다. 영생을 사모함이 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과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왔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을 어여쁘게 여겼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근심하다 결국은 주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저는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왜 근심했지? 정말 재물만을 좋아하는 청년이었다면 그냥 떠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안에 훌쩍 그냥 이상한 사람도 다 있어 하고 떠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합니다. 갈등합니다.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사는 청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영생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또 다른 마음도 있습니다. 재물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와 비슷한 탄식, 아니 이와 비슷한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제약되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치이고 사는 또 다른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이에서 번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근심이 우리 안에도 역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74절과 7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너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합니다. 아마도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꺽꺽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궁금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통곡했을까요? 주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이 미워서 통곡했을까요? 아니면 부인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그런 회한 때문에 통곡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통곡했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가득합니다. 주님이 험한 길, 먼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함께 나설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현실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현실의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이에 갈등하는 건 아닙니까? 그 사이에 번민하는 건 아닙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에 주님을 부인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베드로는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교우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갈등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탄식은 없으십니까? 작년 11월 말경에 저희 가정이 이 합정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 모두 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고깃집 상호는 말할 수 없고 합정동 373-1번지에 갔습니다. 삼겹살 3인분과 공깃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다 먹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서에 공깃밥 하나가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체크되지 않은 채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공깃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똑똑히 계산서에 체크되지 않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싹 씻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아싸 1,000원을 벌었습니다. 집에 가서 괜히 양심이 찔려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서 1,000원을 돌려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뒷날 합정동 373-1번지 그 집에 가서 1,000원을 건네며 어저께 계산이 잘 안 된 것 같아 하고 창피한 마음에 불이 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정문 밖까지 나와 90도로 인사하며 참 고맙다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저의 그 추행에 주인 아저씨의 그 반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저는 등 뒤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 추행은 저의 온갖 악한 모습의 한 단편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모두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거든요. 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거든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 안에 정말 간절하거든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에 목회의 길은 가지 않겠노라고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진심되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저의 이 속들의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정말 죄악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저의 탄식입니다. 교우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잘 압니다. 교우님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작은 물질의 유혹 앞에서 그때도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입에 거짓이 터져 나오는 그때에도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가정의 그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그때에도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자기 연민에 쌓여서 자기 안에 갇혀서 우울해하며 슬퍼하며 자기만을 움켜 안고 있는 그때에도 정말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솔직하십시다. 아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아니 저의 탄식이요 여러분의 탄식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탄식을 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되고 여전히 절망스럽고 여전히 약한 자기 자신을 자각할 줄 아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이 환호하며 열광했습니다. 그 열광과 환호에 예수님 일학 스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예루살렘의 5성급 호텔에서 기거하실 수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 산동네 베다니로 굳이 나가셨습니다. 왜 베다니로 굳이 나가셨을까요? 그때가 명절 시즌이라 예루살렘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만 드시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동네로 나가셨습니다. 베다니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날이 저물면 베다니로 나가시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월절 명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으라고 소동했던, 소란스럽게 했던 그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와 그 바람에 부합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환호하고 열광했지만 자신들의 바람과 기대에 못 미친다고 여기자 죽으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랍니다. 필요 없답니다. 쓸데없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자기에 빠져있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에 짓눌려 있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주님이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로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결코 평화가 없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욕망과 허용의 도시이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 욕망의 도시 예루살렘에 결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다니에는 나병환자 시몬이 있었습니다. 나병환자는 문둥병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나병환자는 공동체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접촉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려 들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려 들지 않습니다. 철저히 격리되어 있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 베다니의 나병환자 시몬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몬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래도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겠습니까? 왕년에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그렇게 의시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남보다 조금 입었다고 그 옷을 자랑했겠습니까? 이 베다니의 이 시몬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철저히 깨어진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히 자신의 그 절망, 자신의 그 부족함,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나병환자입니다. 그런 자각이 이 시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절망스러움과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그 죄악됨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그 소유에 있습니까? 진정한 나는 남보다 좀 더 잘 차려입은 그 옷에 있겠습니까? 진정한 나는 남보다 조금 좋은 자리에 있는 그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는 그렇게 깨어지고 절망스럽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추하고 때로는 너무나 제약되지만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보다 세계에서 더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제자들 한 20여 분이 한 2년 전인가요? 스승의 날 한 호텔에서 감사의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목사님을 향해서 스승의 노래를 불렀을 때 이 목사님이 갑자기 꺽꺽하고 울음을 터뜨리더랍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아이처럼 앙앙 앙하고 울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가슴이 미어져 내렸습니다. 저렇게 대담만 해 보이는 목사님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저 노 목사님도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는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큰 목사님도 실은 나병 환자였구나. 남모르게 시름하고 있었구나.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우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입니까?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답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있답니다. 저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교우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병든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문둥병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약되고 절망스럽고 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 25개월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딸 아이가 한 돌이 지나면서부터 저는 이런 놀이를 즐겼습니다. 아이를 창틀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눈을 치품 갖고 부들부들 떠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의지하고 뛰다니. 어느덧 말을 좀 할 줄 알게 된 이 아이는 동일한 놀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아빠,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자기의 아니됨을 고백합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병든 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말을 제법 할 줄 시작하게 된 이 아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속된 말로 죽이고 싶은 세 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믿습니다. 내가 할 때는 정말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정말 부유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 보기에 참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과 금, 참 부유하게만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부유한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속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 곤고하잖아. 너희 가련하잖아. 너희 가난하잖아. 너희 눈 멀었잖아. 너희 헐벗었잖아. 너희 병든 자이지 않니? 너희 문둥병자이지 않니? 나는 안다. 교우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절망스러운 나, 제약된 나, 문둥병자와 같은 나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베다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베다니에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더 등장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주님께 붓습니다. 당시 향유는 사치품으로 여인들이 치장하는 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장례 때 시체에게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 여인이 당신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 의식은 장례 때 시체에게 붓는 그 의식의 의미를 했다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상한 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아직 시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장례 때 시체에게 바르는 그 의식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알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묵상 중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읊조리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주님,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아니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자기가 살 길이 없기에 주님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 바로 그 뒷날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으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며 소리쳤습니다. 예수 죽으라. 필요 없다는 것이죠. 쓸데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냥 또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수한 군중들이 소란스럽게 예수를 향해서 죽으라고 필요 없다고 쓸데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외칠 때 이 여인은 그 수많은 무리의 한 구석더기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주님,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 교우님들은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 여인처럼 주님의 그 죽으심,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갈망하십니까? 아니, 그 십자가 죽음을 끌어안고 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십니까? 능력이 되십니까? 아니, 주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없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럭저럭 살만 한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뜨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그 고백이 혹시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서 점을 때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날은 날이 점을 때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점을 때까지가 한 날입니다. 다시 말해 20절의 점을 때의 단어는 유월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빵파레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날이 시작되었음 빵파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으심의 그 날을 혼자 아시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제자들 모두는 주님이 주실 그 떡과 자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여기서 팔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내팽겨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가 파라디돔이입니다. 예수님을 내어버리는, 예수님을 내팽겨치는 우리를 그대로 주님이 내어버려 둔다면, 그대로 파라디돔이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입니다. 죄악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파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이 내 주미 되고 이 단어가 파라디돔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라디돔이 하지만, 내버리지만, 내팽개치지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했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파라디돔이하는, 내팽개치는, 내어버리는 우리를 주님이 내어버리면 끝장나니까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려 주었습니다. 파라디돔이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뭔가를 잘못 먹었는지 밤에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빠르게 이 아이를 케어하고 이 오물을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치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섯 살 날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더러워. 아, 더러워. 근데 그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니까 하는 거야. 아빠니까 하는 거야. 교우님, 하나님 아빠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빠니까 우리를 내어버려 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버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파라디돔이 하는데 하나님 아빠니까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파라디돔이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이 주님의 죽으심을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것. 우리 교회 옆에는 절두산 성지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박물관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박물관에 갔다가 나오는 출구문에 한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924년도에 편찬된 조선어 성가 14번째 곡인가요? 그 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곡은 이렇습니다. 예수 사랑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글자로도 쓸 수 없고 경험한 자만 알리로다. 경험한 자만 알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감격하여 가슴이 벅차여 이 노래를 불렀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곡조가 우리 귓가에 들리지는 않습니까? 끝으로 저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미천하기에 참 믿음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신자였고 참 불충했고 참 철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그냥 이 길이 옳고 잘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목회 현실에서 처절한 절망을 보았습니다.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타락되어질 대로 타락되어진 목회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건 저의 죄악됨을 보았습니다. 저의 거짓되고 저의 욕망스러움을 철저히 자각하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라고 알게 된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이었는데 신혼 전셋집도 가지고 있는 차도 얼마 없는 통장도 보험도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그러면 주님이 아주 신실하게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또 딸 아이는 태어났기에 노동 현장에서 공사판에서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노가다도 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송도 자이 아파트 204동 제가 지은 겁니다. 그런 험한 일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 절망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바로 그때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잡혀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 배가 파선하게 되어지는 그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선하는 그 배가 저 자신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나 지금 파선한 것 맞지만, 나 지금 파선당하여 죽어가는 것 맞지만, 나 문둥병자지만, 나 절망스럽고 약하고 약한 자 맞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그 바울의 고백을 이 작디 작은 손으로 저도 붙잡았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 절망스럽고 저 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아니 저 문둥병자 맞지만, 저 완전히 파선당한 건 맞지만, 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 하나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 믿겠습니다. 혹시 교우님들 중에 파선당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힘겹고 지쳐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처절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네, 저 주님 파선당했습니다. 저 문둥병자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엎드려 주님을 끌어안고 끌어안으십시다. 가면을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감춘다고 숨긴다고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기에 그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됐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겠다는 예수님을 막아서며 죽으면 안 된다고 더 살아서 우리에게 떡도 주고 자리도 줘야 한다며 으스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임을 죄악되고 절망스러운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사랑을 붙잡고 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님,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께서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해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의 곱고 교만한 심령으로 천국 아닌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수한 무리들을 이루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신봉하다가 욕망과 허영의 시장에서 방황하는 현실도 정직하게 고백드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 욕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만큼이라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자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붙들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절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